예, 요한복음 책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고, 전반부는 표징의 책이라고 불리고요. 이제 후반부 영광의 책이라고 불리는 13장에서 20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책은 바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또 부활을 다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표징의 책에서 예수님은 그 당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라고 자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영광의 책에 딱 들어오면 13장부터 그 시작장부터 이제 그때가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후반부는 또 크게 고별 예식 장면 13장에서 17장 그리고 죽음과 부활 장면 18장에서 20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별 예식 부분은 그 새 계명 사랑하라라는 그 새 계명을 중심으로 세종례와 그리고 고별 만찬 13장 고별사 14에서 16장, 고별기도 17장으로 이제 나눠질 수 있고요. 이어지는 죽음, 부활사와는 체포와 신문이 18장이 되고 십자가 처형과 죽음이 19장, 부활 20장 이렇게 세 대목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21장은 맺음말이 되는데 요한복음은 본디 20장으로 끝나고 21장은 저자나 고대의 편집자가 나중에 덧붙인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20장에서 끝나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21장에서 다시금 장에 덧붙이면서 21장에서 다시금 마무리 글이 나오죠. 이 책의 집필 목적을 밝힌 20장의 끝에 두 구절이 이를 시사하는데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책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분명히 그 끝이 나는 분위기가 있죠. 그런데 다시금 21장 한 장이 더 붙게 됩니다. 그러나 이 21장이 덧붙여졌다라는 어떤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21장이 빠져있는 그러니까 20장까지만 있는 그 요한복음 수사본은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요한복음의 수사본상으로 21장이 후대에 붙여졌다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물리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내용상의 어떤 의미로 그렇게 추정을 한다. 21장이 붙여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뿐이죠. 저 요한복음의 신학사상을 대략 살펴보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이 첫째로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을 하느님과 함께 한 처음부터 선지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계시를 하죠. 공간복음이 예수님의 지상생에 초점을 맞추는 데 반해서 요한복음은 지상생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까지 폭넓게 언급을 하려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반성과 깊이를 보여줍니다. 둘째로 또 요한복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계시를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의 신학적인 깊이를 더하는 어떤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르코의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을 되도록 감추려고 한 공간복음 예수님과는 달리 요한복음 예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정체와 신분을 명백하게 밝히시죠. 공간복음 특히나 마르코복음에서는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뭐 그 사람들의 당사자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감추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 신분을 알리는 데는 앞에서 언급한 증오들이 큰 구실을 합니다만 이 증오 말고도 선언적 형식이 있으니 바로 이 그 에고 에이미라는 정식입니다. 조금 뭐 외국어가 이제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스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우리말로 옮기면 나는 무엇이다. 영어로 치면 I am입니다. I am, 에고에임이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있다가 되는데 그 보호와 더불어서 쓰인 경우는 요한복음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I am 무엇이다 이렇게 뭐 이런 문장들은 이를테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등 이렇게 나는 무엇이다 라는 보호가 붙어있는 문장들은 그 많고요. 보호가 전혀 없이 단독으로 쓰인 경우는 그 어디에 부합하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세에게 계신 야훼와 사실 같은 의미죠. 야훼는 나는 존재하는 자다 라는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는 하느님 존재의 본질이 이 세상 어떤 사물의 실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하고 신적인 실존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냥 나다라는 거, I am what I am 이런 식으로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죠. 그래서 나는 나다.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붙일 게 없는 나는 어떤 것에 어떤 수식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거를 그 문장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단독으로 쓰인 에고이미 I am은 요한 8장에서 한 번 등장하는데 그 아들이 하느님의 영원한 실존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하느님의 그 존재성, 그러니까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체가 근거다라는 그 존재성을 예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당신의 신분을 둘러싼 그 유다인들과 열띤 논쟁에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라는 저를 빼면 나는 있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곧 그분은 당신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당신 생명을 내놓을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다라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그런 설명도 하시죠. 그래서 말하자면 그분은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하느님의 고유한 특권을 하느님과 똑같이 갖고 계시는 바로 참 하느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생명을 지니고 전달하신 분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정체와 활동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개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을 주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영원한 생명은 그 공간복음에서 나타난 하느님, 하늘나라, 하느님 나라를 대신하는 개념,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느님 나라는 두 번만 나오는데 둘 다 영원한 생명을 주제로 한 예수님과 니코데모의 대화 3장에서 딱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 공간복음 저자들도 하늘나라만 쓴 게 아니라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이미 공간복음 여러 곳에서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나라가 사실상 또 동요로 나타나게 하는데 빈도수로 볼 때 이제 공간복음은 하늘나라를 훨씬 많이 쓰고 요한복음은 생명, 영원한 생명을 훨씬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굳이 뭐 둘 사이의 차이를 지적한다라고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뭐라 해도 생명이니까 좀 개인적 차원의 어떤 구원, 하느님 나라라고 하면 아주 공동체적, 좀 사회적 차원의 구원의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결국 영원한 생명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느님 나라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뭐 확연하게 구분 지을 수는 없고 의미상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성령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세상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증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모두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말고는 요한 1서 2장 1절에 단 한 번 나오는데 그 성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서 2장 1절 보면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그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변호해 주시는 분. 이게 한글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이 요한 1서에서요. 그래서 그 파라클레토스는 곧 성령이시다라고 이제 설명, 그게 고거긴 한데, 이제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변해 주시는 분, 협력자, 파라클레이토스이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공간 복음에서 성령을 표현할 때는 히라버 푸뉴마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영어로 해석할 때 이건 스피릿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그 푸뉴마라는 단지 영을 표현하는 단어를 넘어서서 그 성령의 역할을 이제 지정을 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의미를 두고 이제 뭐 곁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력자, 또 어려울 때 권고하거나 격려하는 위로자, 또 양편을 이어주는 중개자, 또 법정에서 이쪽의 이익과 사정을 대변하는 변호사 등 학자들마다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만 결국 뭐 다 의미는 통하겠죠. 협력자이시고 뭐 위로자이시고 중개자이시고 하여튼 변호사이시다. 항상 우리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 육화되셨던 예수님이 영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이시고 그런 성령은 바로 우리의 협력자이시다. 우리 영의 협력자이시다라는 의미에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제 그 푸뉴마를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푸뉴마라고 하지 않고 그 푸뉴마의 역할이 무엇인가? 푸뉴마는 바로 파라클레토스다. 성령은 우리의 협력자이시다. 인도자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새 성경에서는 보호자로 해석을 했고 이전 공동번역에서는 협력자로 옮겨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본문은 이제 공간복음을 우리가 뭉쳐서 했지 않습니까? 그거 빼고 포함되지 않는 이야기만 이렇게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8절 요한복음의 아주 고유한 이야기, 머리말이 되죠. 바로 로고스 창가, 말씀의 창가라고 불리는 요한복음의 머리말은 매우 유명한 부분이죠. 머리말의 구분에 대해서는 개론에서 언급을 했고요. 그럼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을 그 말씀이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말씀을 우리말로 옮겨서 그렇게 된 것이 원래 히라버 단어는 로고스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수사본도 다 당연히 히라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단어는 뭐 히라버를 제대로 알지 못하시더라도 한 번쯤은 어디선가 다 들어보게 되는 단어죠. 저자는 당시 히라버 단어 가운데서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 단어를 그리스 철학의 용어 안에서 찾으려고 애를 쓴 것 같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철학이 상당히 발전해 있었고 그런 심오한 사상 안에서 예수님을 표현하려면 그 철학의 용어들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단어를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서 그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상당히 애를 먹는 그런 장면을 보시죠. 왜냐하면은 그들의 사상 자체가 아주 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바울 사도가 성별할 때는 벌써 소크라테스도 살았고 플라톤도 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도 벌써 살았죠, 그죠? 기원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상의 깊이가 아주 깊어져 있는 그런 땅이었죠.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함에 있어서 그 단편적으로 전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그 사상의 깊이에 맞게 이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심오하게 생각하는 그 철학과 그 철학의 단어들 속에서 예수님을 칭할 것들, 그들의 이해를 연결시킬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찾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단어를 찾은 게 바로 로고스가 됩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원래 의미는 뭐 간단한 것은 뭐 말, 이야기, 어구입니다만 여기서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말을 존재하게 하는 모든 것, 인간의 이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연의 본성, 그래서 사물을 잊게 하는 근본을 의미하는 말이 또 로고스가 됩니다. 말의 말, 말의 근본이라는 뜻도 로고스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근본이시면서 동시에 그 세상을 잊게 한 것은 천지 창조 때의 말씀을 통해서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선제성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또 창세기에서의 그 구조와 로고스를 일치시킨 겁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뭐가 생겨라, 뭐가 생겨라 하고 이렇게 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막 흙으로 빚어서 던져놓고 이런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정말 세상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과 로고스를 일치시킴으로써 그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어떤 효과를 동시에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로고스이시고 그런 예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다. 천지 창조 어디에 계속 처음부터 있었다는데 그럼 성경 어디 나와 있니? 1장에 하느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예수님의 산재성을 이 로고스를 통해서 성서적인 근거도 찾고 또 히랍의 어떤 철학적인 근거도 동시에 찾아내는 아주 뛰어난 어떤 신학적인 반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로고스 창가 1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과 이 말과 근본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아주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어서 예수님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 본문 연구 이어가겠습니다.